우리가 진행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시다.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난대 실과 연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기와 관리에 있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마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이나 공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갖고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줬는데 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출애굽 이후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5장 1절에 보면 이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례길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로와 한판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 삼사나의 길거리 떨어진 데 가서 우리 예배할 것인가 우리를 보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출애굽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지난 시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날 위에 짓대라고 말하고 있죠. 날 위에 짓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또 40장까지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윗을 준행해서 성막을 완성한 이야기가 4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살필 31장까지가 성막 건립에 대한 하나님 그 각양 시향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 31장까지고 그래서 25장에서 21장에는 성막과 성막의 뜰 그리고 이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9장은 아론과 시장들의 직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장에서는 성막의 모형에 대한 그런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성막을 위해 일꾼들에 대해서 거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언약의 두 돌판을 신이 손으로 써서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들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 받은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거기 등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식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그런 모양대로 지으라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에서 40장에 기록된 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구조는 복잡하지만 아주 그 골격은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구조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성경 구조 뒤에. 그래서 이 세 구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성막의 뜰 전체의 구조가 코르트라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holy place 성소죠. 그리고 그걸 반을 나눠서 그 뒤쪽에 지성소 holy of the holies 이란 그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셋으로. 그래서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서 있고 또 입구를 들어서 뜰 중앙에는 아카시아로 만든 그런 번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출입구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보이고, 그리고 이 번제단과 이 장막 사이에 또 이 제사장들이 가서 손발을 씻는 물듬벙 보이죠? 여기 물듬벙, 네. 그 물듬벙이 있어서 또 들어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자주색, 붉은색, 그리고 진홍색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의 모양의 무늬를 순화 만든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한번 또 넘겨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운데에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막혀 있는데, 그리고 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걸로 금을 입힌 법궤가 거기 있죠. 그리고 법궤 위에는 양쪽 모퉁이를 늘려서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마주보게 하고 그것을 속죄판을 법궤에 딱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린 것이 시은소, 시은좌, 그래서 은혜 베푸는 자리, 거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그 이 시은자 외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입구에 가까이에는 떡상이 거기 놓여있죠. 그래서 이쪽에 떡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잔대, 네, 등잔대가 거기 놓여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거기 놓여있죠. 분향단 앞에 보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것이 이제 안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제 들어갔나 나왔나 정확한 것은 이제 어느 위치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의 휘장 앞에 거기 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왜 성막이 중요하냐?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은 그들 중에 거할 뭐라고요? 성소다.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22절에 그 목표가 잘 써 있어요. 왜 성막을 만들려 했는지 그 이유와 목표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나고 말씀으로 명령시기 위한 그런 만남의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성소, 왕궁이에요. 왕이 거하시는 왕궁. 그리고 그 왕궁에 출입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고 거기서 내가 명령으로 말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우리는 보여줬죠.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신다. 또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인동을 보여준다. 또 성막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성막은 예수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모형이다. 또 성막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케 한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뭔지 진단할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성막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내게 들어온 자가 들어오고 나와 꼴을 먹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그 성막의 문이 우리 영적 상태에 구원 받았는가를 살필 수 있다면 번제단은 당신의 교회 사랑을 받았는가를 일러주고 물든 병은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금초때는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진설병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분향단은 나의 기도 생활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언약궤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이 성막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 어디서 그 재료와 설계들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창안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비용으로 그것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죠.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모세에게.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쓰일 물질이 우선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물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일러주고 있고 그 성막에 만드는 모든 시향과 제도가 인간의 방법대로 보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 헌물로 그 만들 재료들을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뭐란 얘기죠?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기부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고 그것을 또 모세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살필 수 있냐면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예물 드리는 정신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뚝딱뚝딱 퀵퀵 던져줘서 야 이거 갖고 저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갖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료를 조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할 때 그 요구사항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리해 보이는 요구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보는 객관적인 상황이 물질 속에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그 마음의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드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객관적 상황이 다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예물 드리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헌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예민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만 줬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러주기 때문에 어떻게 헌금하는 예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예민하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참 많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3분의 1이 경제, 돈에 대한 문제다 말하기도 하고, 최소한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400개 이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물질이 예민한 만큼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뭐다? 예물드림이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5편 우리 선데이 스쿨 살피면서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주의 성전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까닭은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뭐다? 예물드림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먼저 성립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느냐, 내가 제자의 삶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먼저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이것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무엇에 걸려있는 문제냐?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표지다. 표지. 뭐라고 써있어요? 큰 글, 새 찬송가. 이게 표지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진정성을 표현해 준 것이 액수를 떠나서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헌물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표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인생은 결국 우리 인생을 주신 주님이신 하나님께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께로 맡은 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듯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는 많이 맡기고 어떤 얘기는 적게 맡겼습니다. 나는 그 양이 적고 많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실험을, 믿음의 실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물질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신앙과 물질이 뭐가 돼요? 만몬이 되어버리면은 두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주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표현하고 내 신앙에 대한 표지로서 은혜와 감사로 드려지면은 그것이 만몬이 될 수 없는데, 물질을 따로 떼어서 이거 없으면 난 죽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질에 벌벌 떨면은 물질을 신이 되어버리면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보이지 않고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다 할 때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물질을 뭘로 표현했어요? 만몬. 신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과 물질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표현이고 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베풀고 선물하고 표현합니다.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선물한다면 그것은 아까운 거죠. 아까운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었겠는가? 그럼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 예물을 가져오라 말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근데 어디서 그들이 그 많은 보물과 물질들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이미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물 보석들을 이미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4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죠. 내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며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달라는 데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증하게 했던 보석들, 보물들 있으면 날 좀 줄래요? 그러면 두 말하지 않고 줬다는 얘기예요. 특이한 일이죠. 이것은 노략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백성으로부터 물품을 취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일했던 그 기간에 그 임금들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하신 그런 사건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는 노예였고 지금은 광해이지만 그들은 결코 빈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상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수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주어진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하고 헌금 드릴 수 있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이렇게 우리의 물질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가치관이 바뀐 것이 삶의 표현이 뭘로 드러나요? 물질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네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의 결단의 모습이 그런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표현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은 예물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예물을 받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깊이 연결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관계지만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 헌금 생활이 달라집니다. 억지입니까? 경험에 살잖아요. 경험에 살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헌금을 의미하는 연보라는 말은 본래 관대함 그런 단어입니다. 관대함. generosity, generosity.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도 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성숙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정확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릴 거 아니에요. 끝까지 못하는 분은 못해요. 그분들이. 끝까지 11조에 대해서 넘어지는 분은 못하는 분은 못해요. 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헌금 생활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물의 대상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드리느냐? 헌금의 대상의 문제죠. 2절 말씀이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죠.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교회의 유익을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괴를 피로를 채우게 하신다는 것은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물을 하나님께 직접 가지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 너희는 받을 진이라 하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이 예물을 드림이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쓸 때, 또 체크를 쓸 때, 거기다 payable to BKBC, 그죠? 예. 네. Bethel Korean Baptist Church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지비 또한 교인의 회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이 받았지만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민 와서 아이가 어리죠. 또 일을 해야죠. 또 신문이지 때문에 학교 다녀야죠. 그럴 경우에 성도님들이 저를 안타깝게 봐서 아, 목사님 그래도 학비에 조금 보태라고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카드를 써서 보내는데 이 구절을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다. 날도 없지만 당신이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얘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웠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자신에게 보낸 구제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 즉 구약적 의미에서 그런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정에서 성경헌금하고 또 선교사님하고 또 기관에 성경헌금을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 통해서 내가 자립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교회의 필요한이라고 목사의 생활비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회비를 낸다면 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포함해서 헌금을 합니까? 여성교회 회비 낼 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 딘다는 것은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배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2절 말씀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그것을 받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자원함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모세가 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아침부터 가져와서 나중까지는 그 예물이 넘쳐서 쓰고 남을 정도가 많이 돼. 그만 가져오라 말하면 그만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드린 자의 것을 받지만 차일피를 미루면서 자의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 그것을 너희는 받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물이라는 페루마라는 말은 일어나다 즐겁게 가져가다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 룸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인색함이나 그리고 억지로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이고 헌신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는 자 이거 주지 않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 억지로 뺏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이미 예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헌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놀라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게도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헌금하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하고 박해가 심한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함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다는 것을 거기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하고 싶어요? 드려지기 마련입니다. 시편 5편의 노래선대식에서 살펴죠. 그들이 받은, 다윗이 받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의 전에, 주의 성소에 사모하는 마음을 거기 표현했듯이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예배하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진행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은혜 받은 증거를 시험하는 태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가져오라. 그래서 헌금의 중요한 것은 뭐냐? 양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바치는가? 하나님 뺏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 고백하죠? 예배에 감사 고백합니다. 그럼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감사로 은혜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물질의 양이 아니라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드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양보다 태도다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양보다 태도다. 그러니까 나는 11주도 안 해도 돼. 내 태도에 따라 하면 되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십일조는 하라 말라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십일조가 헌금을 드린 데 있어 하나의 가드라인이 된다라고 말함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언젠가 저도 이 부분에 설교했어요. 그런데 십일조의 정신의 규정에 따라서 그만큼은 해야지 우리가 힘에 닿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재성 때문에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성은 뭐죠?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십일조 이상의 만큼을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는 즐거이 드리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애굽인에게 취한 노획물, 부유하게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애굽인에게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고 또 애굽인은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주도록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얻은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용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은 더욱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석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가장 훌륭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 재물로 신앙과 사랑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죠. 둘째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어떤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복을 얻었을 때 소위 기대치 않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득에 합당한 목을 성별해서 온 땅의 대주제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통 때 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매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살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줬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7절 말씀 보시면 뭘 얘기하죠? 예물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류. 자, 이들이 드릴 예물이 뭐냐? 뭘 갖고 오라 했느냐? 자, 모세에게 어떤 것을 성막의 재료를 사용해서 받으라 하셨느냐? 3절 10절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넣으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은 다 성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금은 어디에 있었죠? 법궤, 그룹, 등대, 불집게, 불똥그릇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다 금덩어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어서 금을 입힌 거예요. 은은 성막의 받침, 그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듭니다. 아까 그림 봤죠? 그림 봤을 때 그 그림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한 더. 예. 이런 것들이 다 은의 재료예요. 다 하는 거. 기둥, 받침대, 이런 것들이 다 갈고리. 노스는 단의 그릇, 성막의 기구, 말뚝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신실과 가른배는 모두가 다 양털을 가지고 염색한 것인데 이것들이 성막 외부에를 만드는데 혹은 내장 그 천을 만드는데 휘장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도 사용됐던 것이에요. 염소털은 방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막에 덮게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은 성막에 윗덮게 만드는데 사용됐고 조각목은 시딤나무로 그 신의 광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커다란 나무로서 성수의 기물 중에서 법궤나 채나 떡상들을 만드는 그 골격 그것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금을 입히는 거죠. 등유는 성수에 있는 촛대에 항상 불을 켜둬야 되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었고 관유에 드는 향료는 성막과 법궤 모든 성막 기구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아론의 아들들과 지장 직무를 수여할 때도 뿌리는 기름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빨강, 검정, 흰색 같은 빛깔이 겹겹적으로 줄이진 보석이라는데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 있죠? 에봇 흉패, 여기 흉패에 장식했던 그런 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 12개의 보석을 장식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또한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떠한 상징성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그 당시 26장, 27장 가면서 28장 가면서 나중에 사생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진귀하고 비싼 보석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 예물 목록에 뭐가 있어요? 조각목이 있어요. 조각목.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내가 보석도 없고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해서 나무를 배설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일부 가진 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선별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드리고 하나님께 분별해드리고 준비해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과 폐물이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모범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쓸 때 드리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열의 하나가 요 열의 하나만큼 하나님 겁니다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를 드리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아홉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모두가 다 누구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릴지라 할 때 신약성경에서 예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힘들게 했고 내가 수고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그런 뭘 준 거예요. 건강도 주고 환경과 여건과 은혜도 주었기 때문에 감당한 힘으로 얻은 거지 우리 코 한 3분만 붙잡고 숨 모시면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19절부터 21절 그 이전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네가 준비한 그것이 내가 너를 취하면 그게 네게 되겠냐. 그죠? 우리가 떵떵거리고 가졌다 하고 있는 것들 100년 뒤에 보면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100년까지도 안 가죠. 그죠? 네. 내 거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거 소유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남에 수십억 되는 그 분기 등본 그거 100년 뒤에 내 겁니까? 그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지나니라. 오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헌금은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 기억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드린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계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받았지? 그렇게 먹튀하듯 입삭하듯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 두 번째 신약에 통해서 헌금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헌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사도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는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태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지 뭐. 없을 때는 없어서가 아니라 과속에서 얻는 거죠. 그죠? 그것을 분리해서 잘 계획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막,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이미 피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려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만든 진짜 성전이 뭐냐? 그것은 나와 여러분 개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백성에 요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가 진짜 성막이고 성령이 거하는 이 몸이 성전이라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부족해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을 죄를 다 사하시고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일러졌죠.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새 언약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겠다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몸이 예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물 드리고 성전 지은 기록이 있어요? 왜? 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와 의의 공의 갖고서 예수님이 오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신이 완전하고 충분한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이 성전을 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사신 성전이 바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그 우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했죠.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고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선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권고한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것을 아는 것 같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아는 것 같고서 더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의 자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성도는 가진 바 재물만이 아니라 자신을 주 예수께서 다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준 예배, 산제사, living sacrifice 되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즐거운 마음과 그런 물질과 자신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